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84년, 17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여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서향순 선수.
자, 라이언 푸시 좀 해라. 막, 아니야. 막 풀만 하면 안 돼. 푸시를 해줘야지. 다시, 쏴봐. 왜? 지금, 아프지? 풀만 막 하면 어떡해. 푸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깨가 아파버리지.
그녀의 반가운 얼굴은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시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서 선수는 이제는 미국 양궁 대표 감독으로 타이틀을 갈아타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 1월 달에 여기로 왔었는데요. 올 때는 양궁 이런 걸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저게 제 남편이나 저나 이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막 얽매이는 이런 틀에서 공부를 시킨다는 게 아이들을 또 그렇게 기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좀 더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화를 놓고 은퇴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거를 신문에 좀 났어요. 아, 서향순이가 이래 와서 살고 있다라는 신문에 좀 났는데 그 신문을 이제 그 지인들이 좀 조카나 누가 양궁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유명한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왔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사는 게 또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서향순 감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티에드루 씨. 양궁을 배우기 위해 멀리 라스베가스에서 왕복 8시간이 걸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You will be good archer, okay? Every time, your memory, yep. I can do it.
I'm from Las Vegas. It was 600 miles back and forth.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왔어요. 왕복 965km 거리입니다. 감독님은 누구보다 양궁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분이세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잘 지도해 주시죠. 내가 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혼자 능력으로는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단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저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제니퍼 킴이라고 지금 그 커넷 유세 팀에 지금 미국 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USA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고 네. 지금 8학년이에요. 8학년인데 하이스쿨 팀의 대표팀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야 제니퍼 너 얼굴 왜 이렇게 까맣니?
너 오늘 탔나 보다.
오늘 탔어요. 아,
엄청 까매졌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안 발랐어? 선크림을.
발랐어요.
지금 현재 올해 미국 전체 3위예요. 지금 현재. 3위냐 2위냐? 3위? 아, 3회 정도. 예. 네. 예. 네. 전번에 애리조나 샤카하고도 세컨 플레이스 하고 왔고.
양궁이 그냥 화살이 나갈 때 그냥 약간 탕 나갈 때 하는 약간 짜릿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타겟에 잘 맞을 때 그런 성취감도 있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서 감독은 양궁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팔한 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다리 한 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하물며 눈이 장님이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양궁이다. 또 제가 지금 애들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집중력이 좋아지고 예, 또 막 산만한 애들이 정말 눈에 달라지는 게 보여요.
양궁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받쳐줘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장비도 정말 세계 최고가 한국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클럽의 99%가 한국 장비예요.
아, 원래 여기 앉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코치!
더 작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작은 걸 아니에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걸 하면 돼?
그게 딱 맞을 거예요.
실제 대회에선 1mm의 정확도가 요구되는 만큼 장비에 대한 관리도 많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조준기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을 맞춰가지고 거리마다 이 눈금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멀은 거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그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쏘는 사람과 완벽한 일치가 되어야 하는 장비인 만큼 활의 수리는 물론 화살도 대부분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한국의 양궁이 세계 최고임을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서감도.
지금 이제 한국 가서 양궁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가요. 한국으로 일부러 애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러면은 또 한국에서 그만큼 또 저를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한국에는 시합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애들한테 한국 양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애들이 이제 저한테 배웠던 게 한국 가면 그대로 쏘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있구나. 예, 그렇게 말들을 하죠.
자, 에이밍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에이밍. 인근의 한 양궁 연습장.
들어와.
3일 후 치러질 양궁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 지도를 하는 서양순 감독.
야, 시합 때는 네가 정말 잘 쏴야 되겠다. 온갖 모든 포커스가 다 스코어에 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지금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 있게 그냥 밖으로서 쏘면 돼. 근데 시합 때는 안 돼 그게. 왜냐? 나갈까 봐.
어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문득 힘들었던 올림픽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받은 여고 3년생 서향순 선수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김진호 선수가 동메달을 따냄으로써 한꺼번에 두 개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시합은 정말로 큰 시합,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합을 나갔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크고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렸고 또 첫 국제 대회고 또 외국도 처음 나와본 시합이라 시합 또 4일 하는 동안에 잠을 딱 한 7시간, 8시간 잤던 것 같아요. 거의 잠을 못 자고 정말 악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정신력 하나로.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해서 메달도 따고 했는데 메달 따고 나서의 그 상황이 지금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머 내가 금메달 땄나? 금메달이 얼마나 큰 거지라는 것도 잘 몰랐었어요. 엄마는 처음에 그 LA 아리랑 해서 LA는 사막이라 더운 날 굉장히 더운 줄 알았다. 근데 거기서 막 바바리 입고 막 코트 입고 딱 나온다. 근데 막 LA인데 왜 저렇게 바바리 입고 코트 입고 나오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사철이 다 있잖아. 여름에도 있고. 코트도 있어야 되고 와서 보니까 아 LA가 이렇구나.
현재 한국에서 프로 야구팀에서 뛰고 있는 아들 성대 씨.
포지션이 어떤 어디?
저는 투수예요.
연습 중 부상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던지다가 팔꿈치가 인대가 찢어져가지고.
아직 벌써 수술 한번 하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자꾸 아프니까. 근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얘는 정말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만두라 그러는데 얘는 하겠대요. 한 번만 더 밀어달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재활하고 있는데 크레인은 골프를 했었고 얘는 야구를 했었고 지금 막내가 이제 골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나 저희는 다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엄살도 피우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엄살, 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그런 엄살 같은 게 엄마 아빠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애들이 아주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막내딸의 골프 연습장을 찾은 서양순 씨. LPGA 프로 선수로 뛰기 위해 훈련 중인 딸은 시합할 때만 제외하곤 이렇게 하루 종일 연습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애가 성격이 좋아요. 막 못했다고 막 인상 쓰고 시합하는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오케이. 좋아. 저렇게 쳐야지. 좋아.
가면은 못해도 아주 즐겁게 같이 플레이하는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아주 싫어요. 그거를.
성우야, 야 정말 잘 먹어. 어? 정말 잘 먹어. 먹는 거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 치워요.
온 집안이 스포츠 선수인 서양순 감독 가족. 남편인 박경호 씨는 86년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많이 도와주세요, 이럴 때.
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면 제가 다 해요.
금메달 커플인 두 사람은 태능 선수촌에서 만나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양궁 선수 엄마, 유도 선수 아빠, 프로 야구 선수 아들, 골프 선수 딸. 이쯤 되면 온 가족이 스포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가끔 그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LA 골프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그렇죠.
나중에.
정말
그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그때 그 팔산을 와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수영장
LA 갈비 있지. LA 갈비를 처음 먹어봤어.
부모님들이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그런 부모님 없이 평범하게 했었으면 그나마 좀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근데 얘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애예요. 제가 봤을 때 얘는 그걸 즐기는 애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얘는 우리 엄마가 누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 같이 아빠가 이제 매니저로 다니는데 아빠가 이제 잘 피칭해요?
네.
아빠 그만
먹어.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아빠가 피칭을 해 너한테?
네.
피칭이 아니고 선생님이 너한테 네 코치가 얘기하는 걸 전달해 주죠. 아빠가 옮겨도. 티칭을 했어?
그게 티칭이에요.
원래 아빠의 잔소리는 티칭이야.
네.
조금
티칭이야. 티칭이야, 아빠.
티칭이에요. 그러면 유도해, 유도.
유도요?
아빠가 티칭해 줄게, 유도.
노.
저는 그래.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모든 분야에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무슨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 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스포츠가 꼭 금메달이 영혼이 아니거든요. 내가 후회가 없는 걸 그걸 원하는 거지.
제가 오늘 파킹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다 파킹하고 왔는데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때 제가 연습했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예, 저만 달라져 있어요. 리셸은
So what we're doing here is equipment inspection. So we basically measure all of the
지금 장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이 대회 규정에 맞는 장비인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땅이 골고루 평평한지도 확인을 하죠. 최종적으로 선수 등록 중에 사인하면 완료됩니다.
무더운 날씨와 견뎌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음과도 부딪혀야 하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
야, 너 에로우 다 줘봐. 매트 다 줘봐, 에로우. 어디 에로우를 시작 전에 쓰면 체크업을 받았어야지. 아, 이것도 안 좋아. 니들은 지금 시합 잘하려고 온 거 아니야. 룰 알려고 온 거야. 알아 몰라? 알지? 너도 똑같아. 룰 하려고 오는 거야. 룰 알려고 오는 거야. 너 시합 자꾸 시합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네가 시합 경험이 너무 없어서 긴장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럼 안 됐어 너. 자세 제대로 해.
아, 좀 날씨가 좀 더웠고요. 아, 그리고 비기너들이 많아서 그거 챙기느라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잠깐만. 누가 있지? 아, 제니퍼가 아프구나.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제니퍼.
그래도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요? 어쩌면 컨디션
며칠 전부터 안 좋았었는데 시합이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니까 더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침부터.
괜찮겠어요. 이게 쏠 때 집중력이 필요한데.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야?
예전에 열날 때도 쐈었어요.
오늘 어떻게 다 쐈는데? 점수가 어떻게 돼요?
다 쐈는데 점수가 원래 쏘던보다 좀 낮긴 한데 뭐 3등은 한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한 선수가 집에 가겠다. 막 너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막 집에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해요. 포기를 해요. 저는 절대로 포기 용납을 안 하죠. 왜냐면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에 또 포기를 하니까.
승패를 넘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값진 경험을 한 선수들.
지금 현진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후배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어려움들도 많이 해결해주고 그래서 많은 버팀목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효과적인 지도법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칭찬 많이 해주셔서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양궁 선택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 양궁이 최고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지만 양궁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를 아직은 외국애들은 양궁이 정말 얼마나 좋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더 외국애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한국 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전주영 씨는 교수의 조언에 따라 북한에서의 삶과 또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 짧지만은 또 어찌보면 또 긴 것 같으면서 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 속에서 두 경험을 했잖아요. 두 경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 그 삶의 그런 거를 경험했다 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삶? 그럼 남한에서의 삶, 이 두 곳을 경험했는데 이거를 교수님께서는 저보고 이 경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를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들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게 너의 기본적인 그 키가 되고 원동력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 한번 작업을 해봐.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를 계속 아마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이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교수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보게 되면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은 항상 저를 관심 있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뭐 특별하게 제가 또 이렇게 남한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나이도 정말 만학도고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북한에서 온 애가 지금 정말 상상도 못하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보고 아마 많이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저의 열정과 또 그런 저만의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보시고 키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를 많이 좀 책망도 하시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데 아직 멀었어 하는데 근데 가장 임팩트 있는 말을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림을 그냥 그린다고 하지 말고 너의 그 반복적인 내면을 계속 쏟느라면 너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무언가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지의 세계이다 라니까 그거를 너는 가지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 꾸준히 해봐라. 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참 저한테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주영 씨는 2020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작품을 그려오고 있는데요. 유화 작품과 드로잉, 또 설치 작품까지 그 영역도 다양하고요. 최근에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로 하나로 됐겠죠? 그렇죠. 네, 차로 하나로 될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의 양보가 개수와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과연 작품을 그릴 때 어느 만큼 제가 진솔되게 그 작품을 그렸던가, 이게 지금에 와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정말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아, 과연 내가, 아, 내 작품으로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관객들에게 접근을 해야 그 소통이라는 그 하나의 그 단어를 아주 그 부드럽게 그 풀어나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주영 작가는 2022년에도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한국 시민이 잘 모르는 북한에 대해 보여주는 전시. 그곳에는 없고 이곳에는 있다라는 전시였고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선보인 전시는 베일에 쌓인 곳이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곳은 보이는 곳만이 전부가 아닌 내면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였는데요. 두 전시의 공통점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스케치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스케치를 드로잉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반복적으로 지웠다 또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적으로 했고, 머릿속에서의 그 상상과 이미지를 또 계속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컬러의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거를 넣어야 또 임팩트 있게 다가설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림은 또 어떤 이미지로 제가 또 표현을 해야 관객들에게 다가갈까, 정말 끊임없는 고민을 한 게 이번 전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를 또 많이 응원해주고 또 공감해준 또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또 우리 센터에 계시는 또 팀장님들, 그런 분들이 또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네,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이번 또 전시를 완성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과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또 호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탈북 작가 전주영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명문사립 예일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동부 명문사립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는 현재 미국 50개 주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온 6,900여 명의 학부생과 5,500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교수들이 4,400명이 넘는데요. 보통 저명한 교수들은 주로 이 대학원 강의나 연구 활동에만 몰두하는 게 대형 대학교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예일대학교는 이들 우수한 교수진이 직접 학부 강의에도 헌신하는 게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예일은 거의 모든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일대학교에 꽂히자 지식의 본체이며 정신적 치료가 되는 것은 역시 학부 중심의 예일 칼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을 소규모 토익 그룹단으로 나누어 학술 토의와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 학생들은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학부생들의 초보 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예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대단한 장점입니다.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매년 수많은 지원자들이 극소수의 입학 정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일대학교가 배출한 저명한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42대 빌 클린턴, 43대 조지 W. 부시 등 미국 대통령이 5명이 배출됐고요. 6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 20여 명의 연방대법관이 예일 학부 또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예일 신입생들은 이 개강하기 전에 깊은 산속이나 초원으로 일주일간의 단체 하이킹 여행을 떠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입생 야외 오리엔테이션 여행의 영어 약자 FOT, 이 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록 일주일 동안의 짧은 단체 여행이지만 이 기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 환경,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수업에 임하기 전에 서로를 알고 또 배우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졸업생 중에서 사회 각처에서 활약하는 동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 사회 경험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입생 단체 여행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캠프 예일이라고 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치고 나면 이 학생들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예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예일대학교 학생 윗샘 감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applied, I didn't know that I would be the only Tunisian to get into Yale. I guess the biggest problem that I initially had was trying to fit in.
예일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제가 튀니지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란 걸 몰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이곳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공학도가 되는 것인데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은 독립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는 늘 집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곧 익숙해질 거라고들 말합니다.
네, 예일 칼리지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쇼핑 기간 또 리딩 기간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쇼핑 기간이라는 게 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 미리 등록하지 않은데요. 예일에서는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고 2주 동안은 어떤 클래스라도 마음대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수의 강의 제역서를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인지 결정하는 것을 마음껏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과 시험 횟수, 과제 제출 횟수, 작성 범위, 학급 규모들을 검토해서 자신의 생활 스케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쇼핑 기간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네요.
실제로 2학년 때 건축학 개혁 코스를 택하려다가 자신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있는데요. 3학년이 시작하면서 2주 동안 쇼핑 기간에 청사진 그린 일과 자신이 숨은 재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은 2년 동안 이 분야 과목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입수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 초에 이런 코스 쇼핑 기간이 있다면 학기 말 코스를 마치고 학기 말 시험이 있기 전에는 리딩 기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한 주 동안 쉬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동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을 되새겨보기도 하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일대학교의 기숙대학교 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이 여러 대학과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레지던셜 칼리지라고 하는 기숙사 중심의 소규모 대학 공동체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네, 이 독특한 제도는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전통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를 모델로 삼은 건데요. 전체 학부 학생들을 14개의 레지던셜 칼리지로 나누어서 작은 대학에서 느낄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와 연구 중심의 큰 대학교가 제공하는 풍성한 교육 자원을 동시에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레지덴셜 칼리지 건물들은 큰 자극의 정원을 안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학생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자기도 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여러 가지 학구적 활동과 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레지던셜 칼리지마다 학장과 사감, 여러 명의 교수들이 펠로우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상담자이자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개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네, 예일 칼리지 안의 기숙대학은 벤저민 프랭클린 칼리지, 버클리 칼리지, 브랜포드 칼리지 등 모두 14개가 있습니다. 예일에서는 적어도 2학년을 마칠 때까지는 이 기숙대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학생 중에 15%는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시 하버드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원 학생의 재정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또 재능만 심사하는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현재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교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 모두를 포함해서 MIT, Amherst 등 모두 37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리처드 웹인 예일대학교 총장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예일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대학이 떠맡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일은 우수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리 예일이 적극 도와서 그들을 예일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일에 이런 정책이 있기에 예일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결코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지성의 사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변화는 백악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되면서 미국 역사의 새로운 히스토리 메이커가 됐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인물도 역시 여성으로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 백악관의 히스토리 메이커 여성들이 되겠네요. 자,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먼저 미국의 역대 최초 백악관,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수지 와일스 씨.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인지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요?
네.
백악관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입니다. 백악관의 참모진의 수장이고요. 정부의 그 운영을, 행정부의 운영을 조율하고 정치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정에 집중을 할지 결정하는 그 게이트키퍼, 이른바 뭐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네.
북한으로 비교하자면 뭐 미 백악관 비서실장과 딱 맞아떨어지는 직책은 없을 텐데요.
네.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기실의 실장 또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급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실세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지 와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작년 11월에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였죠. 대통령의 문직이 이 최측근 역할을 여성이 맡게 된 건 미국 역사상 최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다수의 미국 언론에서 32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미국 역사 최초로 여성이 오르게 됐다라고 큼지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와일스 씨를 강인하고 명석하고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낯선 이 나이가 있는 백인의 여성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자,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아보죠.
네. 자, 올해 67살입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미국 동부 뉴저지주가 고향이고요. 1957년에 뉴저지에서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이자 스포츠캐스터인 팟 서머홀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1979년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 잭 캠프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와일스 씨가 대통령 선거 캠프 활동을 참여한 것은 1980년대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담당자 역할을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이후에 1988년 대선 때요. 조지 H.W. 부시 공화당 후보의 그 부통령 후보 캠프 운영 부책임자로 일을 했었고요.
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민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의 플로리다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네.
대선 캠프 말고도 1990년대에 존 델란이 잭슨빌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직책을 맡았던 최초의 여성이었고요.
네.
2010년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당시 정치 경험이 없던 릭 스콧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주지사 당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스콧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는데 이때 와일스 씨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을 때 그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기 전까지 이 수지 와일스 씨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건지 최측근 인사로 뽑힌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임기 때 뭐 잘못된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 가장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의 인재를 선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와일스 씨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잘 운영된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서 와일스 씨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와일스 씨를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행정부의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AP통신이 보도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업무 관계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그 플로리다 선거운동을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전략적 통찰력과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네.
이후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했고요. 이어서 2024년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일스 비서실장이 언론의 관심을 꺼리고 피해온 인물로도 유명하다고요?
예, 예. 그 와일스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캠페인 초반, 임기는 두 번째지만 대통령 그 도전은 세 번째였는데요. 이 네. 캠페인 초반에 핵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캠프의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론 앞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네.
2024년 대선 승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연설을 할 때도 연단에 올라서 이 수지 와일스 씨를 계속 불렀는데 올라가서 발언하는 걸 거부했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인 킹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와일스 비서실장은 아주 겸손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뒤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AP통신에 따르면은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조언하는 방식이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꾸중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조언을 따랐을 때 더 나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소통을 한답니다.
네.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 별명이요. 네. 재밌더라고요. 얼음 아가씨, 얼음 여사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뭐 이래서만큼은 상당히 냉철한 것 같습니다. 자, 와이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자,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수지 와이스 씨의 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비판도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와이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충동적인 기질을 통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존경을 얻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설득을 해왔답니다.
네.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 와이스 비서실장이 예전에 그 담배 회사와 광산 프로젝트를 위한 로비스트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과거 담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룰 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정치에 끼칠 영향은 어떨까요?
네. 자, 수지 와일스 씨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에서 백악관의 질서 유지하고 또 외부 인사들의 무분별한 개입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네.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 일론 머스크 씨의 백악관 서관 웨스트 윙 내 그 상설 사무실 배정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백악관 서관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렇죠.
곳입니다.
네.
자, 타임스에 따르면 와일스 비서실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머스크 씨가 이 서관에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협력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서관 내 사무실을 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와이스 비서실장은 혼자 일하거나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씨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여러 첨단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죠. 세계 최고 억만장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도 이 와이스 비서실장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백악관의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문직이 참모가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목소리 또 입 이렇게 비유하던데요.
그렇죠.
백악관의 역사를 새로 쓴 두 번째 주인공 캐롤라인 레빗입니다. 알아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성명을 통해서
네.
캐롤라인 레빗 지명자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주 유능한 소통 전문가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지금 최연소 기록을 세웠는데 자, 캐롤라인 레빗 지명자 뭐 이제는 이제 대변인인데요. 아직 서른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19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7살인데요.
네.
그 이전에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는 1969년에 리처드 닉슨 행정부 당시에 29살로 임명된 론 지글러였는데
네.
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네.
자, 레빗 대변인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소프트볼 선수로도 활약을 했었다는데요. 졸업한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트럼프 일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한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 아래 부대변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앨리스 스테파니 가원 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네.
앨리스 스테파니 가원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유엔 대사에 지명된
그렇죠.
인물이죠.
네네.
계속해서 레빗 대변인은 2022년 뉴햄프셔주 제1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공화당 경선에서는 이겼지만 본선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크리스 파파스 의원한테 졌습니다.
네.
2023년 사업과 결혼했고요. 지난해 첫 아들을 출산했는데 출산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해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레빗 씨가 캠페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보여준 그 열정적이고 굴하지 않은 태도를 아주 높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그렇고요. 언론 평가는 어떨까요?
아주 긍정적이고 명확한 소통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논란도 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은 이 레빗 대변인 2024년 12월, 2021년 1월 6일 사건 직후에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칭찬했던 게시물 삭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입장 변화에 대한 의문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히스토리 메이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알아본 김에요. 백악관의 최초 여성 대변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최초의 여성 백악관 대변인. 1993년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임명된 디디 마이어스 씨인데요. 1993년부터 94년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보다 앞선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주디 스미스 씨가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특히 흑인 여성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명의 백악관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네.
첫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 씨를 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스테파니 그리셈, 케일리 맥커네니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젠 사키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백악관 공보팀을 모두 여성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에는 카린 장페르 씨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변인으로서 임명됐습니다.
네.
장페르 전 대변인은 IT 출신 부모 아래 태어난 이민자이고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네. 네, 여행시 이번 주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미국 백악관의 역사를 새로 쓴 백악관의 여성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탈북민 사업가들이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 아산 상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아산 상인의 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소캡이라는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기관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왔는데요. 그 후기를 오늘은 좀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매니저가 아산 상인의 밤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소캡 24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그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한수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는 소캡24라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3명의 아산상인분들을 만나보고 그 소회를 듣는 자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소캡이라는 컨퍼런스는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임팩트 투자 관련 컨퍼런스입니다. 아산상회가 아무래도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탈북민 창업가들에게 관심 있는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 그리고 소회들을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서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서 가장 주고 싶었던 인사이트들은 탈북민 창업가가 글로벌 진출을 함으로써 모든 탈북민들이 이런 진취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캡 24에 참가한 창업팀의 발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
또 서로 알아가는 30초 인사 시간으로 많은 탈북민 창업가와 지원기관, 또 투자기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고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신영욱 이사장 또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으로 아산상인의 밤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고요. 남동구 논현동이라는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천에 한 3천 명 가깝게 있고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이제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탈북민들이 요즘은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나 아산상인의 밤과 같은 행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창업 이후의 지원까지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라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북에 있으면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사회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신 분들도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개척을 해나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산상에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 과정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창업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들이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하냐.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그러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의 컨설팅과 육성을 돕는 이광훈 파트너도 이번 행사에 함께했는데요. 이광훈 파트너 역시 아산상인의 밤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팅 하고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동시에 제가 백음족이라는 이탈주민 고용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기존 기수들이 어떻게 또 비즈니스가 성장했는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여기에서 같이 네트워킹하는 이탈주민 분들하고 그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 또 같이 얘기해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리고
그러면서 이 탈북민 창업가들을 통해 자신도 동기부여가 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고요. 이들과 상생하기 위한 새해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부족한 걸 아시거든요. 이탈주민 분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럽고 북에 있는 분들한테 뭐 돈도 보내고 좀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분들에게도 제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혹은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서 저희 회사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25년도의 바람입니다.
실제 소캡 24에 참가한 3명의 탈북민 창업가 가운데 HLS 환경의 김다혜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자 발표자로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고요. 핵심 발표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은 세계를 알게 되면 나의 비즈니스가 보인다. 그게 이제 저의 발표 제목인데요. 일단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우물안의 개구리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안주에 살면서 또 다른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 탈북민 기업가들이 힘찬 도전을 하게 된다면 통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 알릴 수도 있고 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새해에는 저희가 투자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수출 실적을 올리는 그런 한 해로 거듭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바람은 좀 더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또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고 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인 힐링유의 조유라 대표는 현재 재활 전문가들을 위한 통합형 재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캡 24에 참가하며 자신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미국 다녀온 것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사실 저희는 아직은 글로벌까지 진출하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 저희가 얼마나 이 좁은 생각과 좁은 곳에서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해가는 건 좋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임팩트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계기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는 4월이 되면 새로운 아산상회 7기가 시작됩니다. 조 대표는 자신이 그랬듯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에 두려움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고요. 끝으로 창업을 도전하는 탈북민들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는데 두렵고 정보도 없고 실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당연히 할 생각이고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이지만 이제 뭘 하고 싶어하는 꿈이 이제 막 생기신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북민들이 사람 만나는 걸 좀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를 일단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가 정말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차피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분들과 네트워킹을 좀 쌓으면서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서치를만 제대로 해도 기본 정보는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정보를 조금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많은 도움을 요청을 당연시 안 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어렸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